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건져줄 분이 없음을 아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마태복음 제3장을 펴서 1절에서 17절까지 한 분이 1절씩 시계 방향으로 유경주 교님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전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제3장은 제일 큰 제목으로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지니알로지 족보와 태어나신과 그 다음 세례요한의 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사역을 시작하는 준비 부분인데 제일 끝부분이죠. 세례요한의 미니스트리와 예수님의 preparation for public ministry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의 일부의 끝부분에 가까워죠. 세례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언급했습니다. 정확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BC 6, 주전 6년, 유대인 음력으로는 2월 28일이요.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는 5월 14일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거슬러 가서 세례요한이 태어난 날짜가 BC 7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러니 거의 5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아기를 뵐 거다는 즉시로 아기를 뵈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리아는 부모의 허락으로 막바로 유대 땅까지 약 일주일의 거리를 가서 갔을 때 이미 마리아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벳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내 뱃속 아기가 주님의 어머니를 보고 기뻐 날뛰었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엘리자벳은 임신한 지 6개월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날짜로 따질 때는 보니까 약 150일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과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1번 예수님보다 약 5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약 30세 되시던 즈음에 갑자기 유대 광야와 여리고 북쪽까지 요단강 지역에 나타났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7장에도 있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생의 자격 중에 하나가 최소한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베닉 스쿨에 들어간 사람들이 유대인 애들이 12살부터 30살까지 그 레베닉 스쿨에 들어가서 그 스승의 뒤를 이으려고 공부를 합니다. 오늘날 치면 걔들이 바로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선생이 볼 때 아무도 내 석세스가 없다면 그냥 졸업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는 다른 손으로 하는 트레이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레바이라 불리지 않고 가르치는 자리로 갑니다. 그때 그분들이 두 번째로 선생의 자격이 나이 서른 더하기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당연히 결혼하였다가 widower, 호래배가 된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돼야 된다. 결혼하고 아내를 사별한 사람은 다시 결혼한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undivided mind로 좋은 거다. 자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그거였죠. 세례요한은 시작부터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으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바야 반열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혈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몸도 정상이고 그런데 서른 살쯤에 제사장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선지자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유다에서 제사장의 집안인데 선지자로 불러서 그거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백그라운드를 다 그 예언 속에 나타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분명히 서른 살쯤에 결혼하지 않고도 특수한 선지자 역할로서 싱글로서 하는 이게 익셉션입니다. 예수님도 익셉션입니다. 그 외 모든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선생을 자리는 서른 살부터 가르칠 자격이 생기고 가정을 가져야만 그 자격이 생깁니다. 세례요한은 가르치는 사역, 티칭보다도 회개하라는 프로클레메이션, 프리칭의 일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프로클레메이션이니까 뭡니까? 이게 마지막 프로핏, 예언자입니다. 예언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가 아니고 가까웠다고 예언을 했으니 예언은 곧 이루어질 겁니다.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선포해왔던 예언들을 이제 이루시려고 다시금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온 세상으로 익스팬드를 할 자기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선포를 이 사도 저기 세례요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 맥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미가 4장 7절과 스가랴 14장 9절은 여러 구절 중에 제가 두 개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선지자들이 제일 중요한 예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왕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왕이고 왕이 오니까 자기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게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예언이었거든요. 세례요한도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선포는 구약 예언들의 두 가지 강조상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는 구원과 그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밖에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심판을 벗어나라. 조건이 회개하랍니다. 특히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회개는 뭐죠? 생각을 돌이킨다 말이죠. 생각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가 아니라 생각을 돌이킨다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예? 마음은 생각을 바꾸고 나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회개 accordingly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예언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태도는 어떠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즉 유대인 이 그룹에만 들어있으면 하늘나라에 자동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다. 왜 마태만 유독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뭐를 못하게 합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겁을 먹고 야훼란 이름을 감히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야훼가 계신 곳 하늘을 대체해서 Kingdom of God이란 말을 하면서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 한국말로 원정할 때는 천국, 한자 천국, 하늘나라가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 전통을 지킨 사람은 영어로도 어떻게 써요? G 쓰고 언더바 쓰고 D를 써요. 그래 자기들 하나님 이름을 다 써서 모욕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있고 아예 그 이름을 싹 빼버리고 그냥 엘로힘이라고 써버립니다. 야훼란 말 대신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문자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의 그 전통을 십계명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번 마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첫째 자기들의 독자들이었으니까 일부러 유대인 중에 넘어진 사람이 생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GOD를 빼버리고 heaven을 대신 쓴 것뿐입니다. 이사야 예언을 인용을 하였다. 40장 3절에 있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지 외치는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안 줬어요.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말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운드도 아니고 보이스죠. 목소리예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말에 그런 그 자연적으로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죠. 맞아요? 예, 너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소리밖에 안 돼. 사운드밖에 안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우리가 본 적은 이거 원문에 맞게 했어요. 목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목소리다. 이거는 소리가 아니에요. 즉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목소리 내용, 목소리와 내용을 강조하여서 그것을 가진 세례요한 자체라는 사람의 포커스를 안 줘버렸어요. 40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그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어가 맞아요. 그 사운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이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번역은 정확하게 목소리가 맞아요. 앞으로 오실 셀베이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이분이 왕이에요. 그분을 막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라,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하고 육체를 소유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육체도 반응을 보인다. 그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예. 부활한 날 예수님이 엠마오로스 가는 길에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 나중에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그분들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말은 말씀을 풀어서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생각이 바뀌고 거기에 반응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로 우리의 생각에게 선포해봤자 그건 뭐 도담이 서류보다 못한 거죠. 예.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한글 문법이든 영어 문법이든 그리스 문법이든 히브리 문법이든 맞게 내용이 있는 logical thinking인 머리의 마인드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아멘이 될 거고 안 받아들여도 불순종이고. 예. 그런데 그걸 마음에다 이야기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춤추거나 댄싱하거나 음악만 있으면 충분해요. 머리에 뭐가 필요 없어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말씀, 라직입니다. 라직, 씽킹이에요. 탄탄한 대로도 아니고 왕이 지나가는 도로도 아니고 번잡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쓸쓸한 웰든에서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왕을 맞으라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한 것은 상징적으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개개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이처럼 광야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 그 정도 메말랐던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 가서 이야기를 한게 아닙니다. 원래 자기는 제사장이라 예루살렘 성내에서 할 자격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게 아니란 것을 광야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암시를 해주는 거죠. 3번. 세례요한에 불리는 직분. 존이 자기 이름인데 왜더 베프티스트 세례자란 말이 들어갔냐? 이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직분이에요. 자기 하는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인데 이분은 세례를 주는 그러한 오피스를 받았다.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는 그 일만 그 콜링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유대지방, 예루살렘, 요단강 동쪽, 서쪽에서 자신에게 온 무리들에게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당시에 물세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절 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입구에서 다 자기들이 몸을 씻어요.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몸이 더러운 것을 물로 씻는 그렇게 전통적인 구약의 물세례 의식을 이해하고 찾아왔는데 그 무리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세례 역시보다 더 크고 중요한 뜻이 있다. 자신이 깨달은 마음에서 이제 어이쿠 잘못됐다. 머리가 잘못됐어 하니까 마음이 아 찔리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다른 사람에다가 핑거를 대지 않고. 여러분 오른손 내서 한번 이렇게 다 지적해 봅시다. 자, 앞에 있는 사람을 해봅시다. 없으면 옆에 남편 아내에게 하든지. 손가락 다섯 개 중에 봅시다. 세 개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에게 갔죠. 왜? 자기가 죗덩어리고 문제란 겁니다. 하나님 잘못, 네 잘못보다도 내 게 크다. 그러니 변명 없이, self justification 없이 그대로 마음에 깨달은 것을 다 고백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물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회개를 해야만. 그러니 나머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내려온 세례는 그것뿐이었어요. 몸이 더러워진 것. 뭐 먼지 묻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죽은 사람 만졌다든지 뭐 나반자를 만났다든지 죽은 시체를 만났다든지 동물을 만졌다든지 뭐 그런 먹지 말은 것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저녁까지 깨끗하려면 몸을 씻어야 된다 저녁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왔는데 세례요한은 노노노 너 머릿속에 이게 죄란 걸 알았어? 그러면 마음으로 이거 잘못했다 회개를 해야 돼. 이건 색다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색다른 겁니다. 당연히 이 페이지 요한은 자신에게 온 무리 가운데 그리 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고백한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받는 표식으로 물세례를 베풀어 줬던 겁니다. 4번.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물세례를 죄 씻음의 표시로 받으려 했다. 왜? 나머지 유대인처럼 이 사람들도 뭐를 기다려요? 다가올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 따른 용서의 표식으로서 물세례를 받고자 했다. 그리하여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곧 오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자신들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이든 일반 백성이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요한은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카브라. 이 독사가 여기서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탄의 도구로 쓰였던 뱀을 이야기합니다. 이 뱀의 도구로 쓰였다. 사탄의 도구로 쓰였다. 너희들은. 그런데 그 지도자는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생각해를 자신은 마음에 잘못한 게 없어. 겉으로 깨끗한 걸 씻는 걸 너무 열심히 하고 먹지 말한 거 안 먹고 먹으란 거 안 먹고 문둥병자 뭐 이상한 사람 만나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았어. 단지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전통적인 물세례를 자신들이 필요로 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때때로 행하는 전통적인 물세례 의식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사탄의 도구로 살아왔으며 자신들의 악한 영적 상태를 깨닫기는커녕 자신들이 겉으로 드러난 흠없는 이 완전한 삶을 어렵다고 믿고 사는 특수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리에게 요한은 그들의 형식적인 죄 고백만으로는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마음에서 우러난 잘못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니? 아니잖아. 죄를 고백해야 한다니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백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지만 너희들 정작 마음에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마음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면은 그 죄 고백 후에 따른 radically changed, 극적으로 바뀐 삶이 회개에 맞는 fruit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해요? 아, 나는 금식 기도했다. 날마다 나는 목욕을 했다.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자기들은 깨끗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요한은 너 퀄리티, 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마음의 죄를 입으로 세례받기 전에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좀 길지만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마음의 변화가 나온 것을 그냥 밖으로 표현한 것이 지나지 않아요. 따라서 죄를 고백했다면 고백하는 행위는 익스터널이에요. 즉 삶에서 이 죄를 고백하는 외적 행위는 그 고백자 영혼의 상태가 죄 고백이라는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으로 가겠습니다고 바뀐 것에 대한 외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시작입니다. 회개한 죄 고백에 따른 이제는 그 고백 후에는 변화한 삶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가져올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요한은 예언하고 경고했던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너희들 생활 변화 없어? 그러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늘나라, 구약에서 우리 조상 선지자들이 말한 야훼 날에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될 거야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번, 세례 요한이 이처럼 심각하게 예언하는 다가올 심판이 무엇일까? 누가 너희로 하여금 다가온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wrath를 그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곧 그들에게 오히려 따진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은 자기 이전의 모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같은 뜻입니다. 주님의 날, 그날에 내리실 진노를 너희들 보고 누가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 여전히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13장 6절하고 말라기 4장 5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13장 6절과 말라기 4장 5절. 이사야, 에스겔, 요엘, 에모스, 오바디아, 스가랴, 말라기, 벌써 구약의 중요한 선지자들 일곱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의 날을 강조하고 이 날이 심판날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죠. 이분도 그 맥락에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에 오는데 그 심판 누가 너희들 보고 피하라더냐. 요한 이전의 구약 선지자들처럼 요한의 예언 또한 이렇게 implied이에요. 함축된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완전히 성취될 예언을 연장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예언들이 그러한 implicit한 함축성을 가지고 condensed form으로 내용을 가진 것을 대강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A부터 Z까지 다 이해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 그림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예언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성취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뿐입니다. 마치 예언 속의 여러 사건들이,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산 앞에 섰는데 산봉우리를 와요. 그런데 뒤에 더 높은 산에 산봉우리 두 개가 나란히 자기 눈에 보여요. 선지자의 눈에. 그리고 선지자는 그 산봉우리, 낮은 산봉우리와 뒤에 높은 산봉우리 중간에 계곡을 보지는 못해요. 이게 자세한 시간이 흐름이 그 계곡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자기 눈에 첫 번 예언, 이 예언 속에 첫 번에 이루어진 낮은 봉우리와 그 다음에 시간이 흘른 계곡을 넘어선 더 높은 봉우리 두 번째 이루어짐 둘 다를 동시에 보고 함축적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르고 보니까 아, 이번에 예언이 낮은 봉우리의 사건도 이야기했고 시간이 흘러서 더 높은 봉우리의 것도 예언을 동시에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선지자의 예언적 시각이라는 말로 우리 학자들이 표현을 씁니다. 낮은 산봉우리와 높은 산봉우리와 같이 선지자들이 그 산 앞에서 일렬로 쭉 보이는 그 봉우리들을 동시에 보면서도 낮은 봉우리, 높은 봉우리 사이에 있는 계곡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은 다 보지를 못해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들이 한 예언은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관점이 이 사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심판까지 주님이 나를 이루어진다는 예언을 이분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왕은 오셨어요. 심판은 시작됐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심판은 아직 안 됐어요. 이 또 계곡의 시간을 흘러가요. 그러니 세례요한도 역시 마태 눈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아까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듯이 내가 주님의 날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아니 엘리야가 지나간 지 600년이 지났는데 왜 말라기가 갑자기 엘리야를 보낸다 합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 가진 사람 예수님으로 해서 바로 엘리야가 왔었다. 세례요한이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보니까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세례요한보다도 더 프리빌리지 더 큰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은 눈에 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세례요한은 예언하고 멀리서 보다가 그냥 중간에 생명이 거두어졌어요. 6번 세례요한의 하늘나라에 대한 예언도 두 가지 사건들로 성취될 것이다. 첫째는 다가올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과 메시아로서의 사역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또 많은 시간이 지나 지금 아직 200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 가운데 오실 메시아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그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분명히 하늘나라가 오신다. 그에 따른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강조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신은 회개하러 외치는 사역기간 동안에 세례요한이 그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요한의 사역기간 동안에 회개하라고 명령하도록 요한에게 명령하시고 자신은 회개한 사람들이 나올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 열매가 뭡니까? 요한과 안드레였잖아요. 바로 자기들의 레바이였던 세례요한의 복음 선포를 듣고 그 다음날 왔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을 때 쫓아가 버렸어요. 세례요한은 선지자 역할을 다 했고 포인터 역할을 했고 가르치는 메시아를 자기의 애제자들이 따라가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기간을 주어서 회개할 기간을 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드러낸 거였다는 거죠. 세례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7번 세례요한은 자신이 곧 오실 메시아를 섬기는 노예의 자격도 되지 않는다. 샌들을 끈도 묶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건 노예가 하는 일인데 자기는 그 노예 자격도 안 된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팔삭둥이다. 임신 다 채우지도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다. Chief of the sinners, 죄인들 중에 두목이다. 자기는 클레이로 만든 별 볼 일 없는 그릇을 너무나 고귀한 보물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써서 감당 못한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이 마음을 모든 복음 선포자가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는 사람 넘어가서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메시아께서는 성령님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넘치게 주시고 또 그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사로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분이 지금 예언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의 노예 자격도 없는 그분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 요한 뒤에 그분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는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예언 완성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곡이 너무 깊어요. 두 번째 높은 산봉우리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직 계곡이 깊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두 번째 산봉우리가 나타날 때가 완전히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추수하는 사람이 다 베어가지고 키로서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밀과 쭉정이 나누는 일을 하는데 밀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그게 어느 날이냐 심판날에 이루어질 거다. 메시아께서 그리 하실 것이라고 요한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요한의 예언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계속 마지막 이루어지는 기간을 남겨둔 은혜와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너희들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미루는 게 자기 일렉트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 회개해서 돌아온 걸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일렉트 중에 어긋난 사람 다 돌아온 것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해놓은 그 택한 사람의 숫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참고 계신 거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눌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흘러가도록 보호해 주시는 역할은 있지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 중에서 완전히 악인들과 의인들을 갈라놓으시는 그 메시아 심판날까지 지금 2000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어려운 박해나 어려운 시련들을 주어서 양과 염소를 계속 갈라놓은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기를 기쁘게 한 데서 쫓아가서 염소 무리의 교회들이 될 수가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깨닫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염소처럼 사두개인이나 종교대제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에는 완전히 갈라서 불탄 호수에 넣는 일, 그게 이제 마지막에 예언의 성취입니다. 8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창일 때에 나타났어요. 갈릴리로부터 그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요한은 자신의 직분, 오피스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되려 세례를 받으려 하고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예, 이제 이렇게 세례를 허락해 이래야만 우리가 이같이하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해놓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신을 죄인들과 똑같이 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에 대한 표시로 죄짓성의 표시로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세례로 메시아라는 직분을 받으셨고 이미 죄인들의 대신하여서 그들 대신에 값을 지불할 구속자로서 자신의 메시아의 직분을 시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미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에게 다른 언약 백성과 똑같이 서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표식을 물세례로 받으라고 언약 백성이 하신 그 말씀에도 이분은 똑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의로움이죠. 그 일을 이루자 하고 요한에게 말했던 겁니다. 9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요한이 보았어요. 첫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탄생할 때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대표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직후에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와서 계시면서 메시아로서 너는 성령의 힘으로 충성을 다해라 하는 메시아의 영광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요한이 듣게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동시에 내 아들이다는 음성, 즉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가 자기 사촌 오촌 동생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요한이 알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것을 밝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르신 자기 그 짧은 삶에 대한 콜링에 대한 자신의 삶을 바친 요한에게는 다시 한번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고 이게 가치 있는 희생이라고 하는 위로가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그 순간은 이제부터 메시아라는 오피스를 가진 그러한 코로네이션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보기 원하였던 메시아를 이 선지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주는 어마어마한 아내를 가져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자기 눈으로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 봉우리를 보았어요. 이제 골짜기가 보는 것은 자기도 못 보고 죽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아직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짠 나타나실 때, 천사장의 나팔로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와버려요. 그 사이가 우리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릭말로 황제가 보통 어떻게 황제가 되냐? 장군으로 나가서 승리라고 들어올 때 전령이 먼저 와서 밝혀줘요. 지금 장군이 승리하고 들어옵니다 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프로클레이머가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돼서 장군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화정에 그걸 받아가지고 황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 기간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전령이 나팔 불고 곧 온다는 그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세월이 짧은 거죠. 짧은 거죠. 뭐 베드로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하루가 천년이야. 우리 주님은 두 번 깜빡 2000년이 두 번 깜빡 이틀이야. 짧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눈으로 세월을 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가진 생각할 점, 예수님께 대한 관계 설정,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여러분에게 그냥 자기 성찰의 질문으로 드립니다. 나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자세로 이 짧은 우리가 100세 인생을 합시다. 100년의 짧은 것을 살아나갈까? 세례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우리가 잘 대석해 보았어. 개개인 우리가 다 예수님에서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 역할을 똑같이 세례요한의 신발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도 싱글로 자기 삶을 아주 굵고 짧게 마치고, 그리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호렙으로서 자기 삶을 50대 중간에 마쳤네요. 그러니 결혼 안 해본 사람도 불평이 없고 결혼해본 사람도 불평이 없고 그렇게 되네, 그죠? 양쪽 다로 불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세례요한의 삶 자체에서 그처럼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함을 보고 기쁘게 삶을 정리했듯이 우리는 그 예언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목적도 방법도 계획도 사용되기를 원하니 성령이여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그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이끌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